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직 주께만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늘 분열하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어리석은 자가 되며 사람을 자랑하는 대신에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께만 영광 돌려 이 땅에서 화평과 일치를 언제 어디서나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런저런 동상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저런 동상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는데, 미국 로시모아, 다코아 주에 있는 로시모아 산에는 동상 대신에 아예 산 꼭대기 거대한 바위를 깎아가지고 오늘날 미국을 있게 한 위대한 대통령들의 얼굴을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과 광화문 내거리에 가면 두 개의 커다란 동상이 있지요. 하나는 성이순신 장군, 다른 하나는 세종대왕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두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롭고 출중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분들의 그 초인적인 능력, 영웅적인 행동,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합니다. 때로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이 도가 조금 지나쳐서 어떨 때는 이제 사람을 신격화하고 섬기기까지 하게 되죠.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없지 않았을까? 없었다라고 이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종종 어떤 특정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르다가 그 사람 중심으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편을 갈라서 다투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 좋아하고 따르는데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한번 편가르기가 되고 나면 내 편은 뭐든지 옳고 상대는 그렇다는 식으로 일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기 시작해서 공동체는 뜻밖에도 좀 분열하게 되고 전체가 계속 약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었던 고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는 각종 철학이 아주 융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이 엄청난 인물들이 적지 않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름들일까요? 탈레스 있죠.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이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이들로부터 많은 철학학파들이 나왔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신 플라톤, 그리고 신 피타고라스 등의 학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들은 서로 이게 파를 만들어서 이제 모임을 만들고 그게 이제 세력이 돼서 각자의 생각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학파에 조인해서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언쟁하고 다투었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그게 고린도 교회였었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주변 환경이 다 그렇다 보니까 좀 문만 열고 나가면 맨날 서로 이제 내가 더 지혜롭다고 다투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사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실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 시작하신 분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후에 아볼로 목사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테이크오버 하셔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또한 베드로 사도가 가끔씩 그게 아이티너리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순회 전도자, 순회 부흥 강사가 되셔서 베드로 사도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 이 세 분을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 같은 점, 내용은 비슷한데 예수 복음을 하는데 아, 그 하는 그 방법들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그 능력도 각자 느끼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이 됐던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호불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좀 더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 분열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아블로파, 바울파, 개바파 서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서로 편가르기가 돼서 만날 때마다 어느 분이 더 지혜로운지 어느 분이 더 능력 있는 분인지 서로 이렇게 그 사람을 사이에서 이제 언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도 서로 편가르기 정치 싸움에 질려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까지 이렇게 서로 당짓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좀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시험받는 사람들이 생겼고 뭐 신앙 생활이 이래 세상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밤낮없이 모이기만 하면 다투고 나뉘고 깨지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모든 분쟁을 그치고 한몸된 교회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늘 서로 분열하여 다투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어 성숙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세 가지로 그게 권면해 줬는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비단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인간은 사실 혼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다 항상 공동체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또 서로 상처 주고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하나 돼서 성숙한 공동체로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또 이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교훈,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지혜 있다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Become foolish. 예. 늘 이 세상에서의 다툼은요,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집니다. 잘난 사람들 잘난 척하고 아는 사람 아는 척하고 이쁜 사람 이쁜 척한다고 사람들은 늘 자기가 남보다 나은 점을 어필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내 자신을 돋보이려고 높이려고 하는 순간에 반드시 임자를 만나게 되죠.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참된 지혜는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된 지혜는 내가 나의 똑똑함,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정말 화평에 이르는 길, 참된 지혜라는 깨우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들어보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하나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 보면은 약간 두려움이 느껴지죠. 이 사람이 또 말로 나를 어떻게 또 현혹시킬까. 예. 말을 잘하는 사람은 경계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잘 들어주는 사람과는 하나가 되지요. 잘난 사람보다는 뭔가 어리숙한 사람을 도와주려 합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 잘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요즘 없어요. 강한 러시아보다는 연약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전 세계가 모여들지 않아요?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하게 됩니다. 부부 생활에 적용해 보면요, 부부가 서로 너무 똑똑하며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서로 말끝마다 앉으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상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부는 오래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항상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배우려고 하면 백년 해로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부 화평의 비결은요, 상대를 너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알아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에게 뭐라고 배우려고 해야,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자기를 낮추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안에 부부 화평의 진정한 비결이 있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무조건 자식들에게 훈계하는 줄 알았어요. 부모는 말하고 너는 듣는 거. 그러니까 부모랑 오래 같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자식들이 없어요. 누구도 한 시간 이상씩 훈계 듣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만나자 그러면 벌써 만나자고 하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빨리 모임이 끝나야지. 빨리 아버지 빨리 벗어나야 돼. 왜냐하면 아버님은 제 얘기를 안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어르신들은. 나도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 말은 상관도 없어요.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인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면요, 항상 부모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안에 같이 머물게 돼요.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오래전에요, 목회 성공을 이루시고 은퇴하시는 대선배 목사님께, 우리 궁금하잖아요. 젊은 목회자였을 때 바로 목회를 시작해서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는지 비결을 여쭙고 또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뜻밖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회에 성공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리석은 자. 왜냐하면 많은 교회 분쟁의 이유가 목회자가 뭘 몰라서라기보다도 목회자가 너무 많이 아는 체를 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자꾸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낮추면 성도들이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낮더라면 교회, 이 교회 어떻게 해?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해? 낮더라면 그냥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목회자를 도와서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아 그런데 낮더라도 아마 저희가는 잘할 거야. 뭐 그냥 사막에 떨어뜨려놔도 혼자 잘 살 거야. 예. 이러면 그냥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되라는 것은 어리석은 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있어도 없는 채, 알아도 모른 채, 어리석은 채 하는 것이 세상 사는데 처세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프리텐더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Become foolish, 바보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좀 달라요. 어리석은 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가 돼야 합니다. 모른다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척 할 뿐이지. 욥기서에 보면 욥이 세 친구가 변론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 다 똑똑합니다. 다 똑똑한 척 엄청 많아요. 욥기서가 무려 42장이나 되잖아요. 엄청 그분들 얘기가 많이 나와. 되게 많이 알아요. 말 많아요. 모두 다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나름대로 각자의 가진 지혜로 조단조단 잘 설명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고난의 원인에 죄가 있고 악인은 벌받고 의인은 상받는다 주장합니다. 또 욥의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욥아 제발 회개해라. 그럼 그 모든 고난에서 다 해결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욥의 세 친구 이야기를 듣다 보면 평소에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듣는 얘기들이에요. 욥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지혜로 욥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만 욥기서의 결론은요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 Why me? Why is this happening? But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두 다 알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바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욥기서에서 해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 코로나가 발병했습니다. 코로나가 왜 발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What do you know? 우리 모른다고요. 뭐 우한에서 무슨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얘기, 박쥐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걸 누가 믿어요? 누가 확실하게 합니까? 온갖 음모론이 난무하잖아요. 666이라는 사람도 있고 백신이. 예? 빌 게이츠가 코로나 퍼뜨렸다는 얘기도 있고 누가 아냐고요? What do we know about this?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어리석은 척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어리석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욥과 세 친구들 그 앞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그래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이런 이런 이유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욥기서 38장부터 나오는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욥에게 대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어? Where were you? When I created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고 도대체. What do you know? 너는 뭘 아냐? 이 세상 만들어질 때. 산염소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염소 보신 적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산염소가 새끼 날 때 보신 적 있으세요?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What do you know about the world? 세상 만물이 운영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하시는데 욥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하는 것도 아니,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몰라요. 진짜.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42장 3절이에요. 오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정말 아는 것이 1도 없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I know nothing이란 뜻이에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살죠 우리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What do you know about your wife? What do you know about your husband? What do you know about man? Woman?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되게 아는 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야.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아는 척을 하니까 누군가.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에서요 백발이 성성한 원로 목사님께서 큰 칠판에다가 그냥 점 하나를 볼펜으로 하나 딱 찍듯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점이 보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보이겠습니까? 시력이 1.5라도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 큰 칠판에 점 하나 찍었는데 특별히 맨 앞에 있는 분들은 어쩌면 깨알같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눈이 뭐 2.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근데 저 한 중간 정도만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점이 보일 티끌같이 작은 점인데 잘 안 보인다고 답했더니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존재라 하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요. 하나님 지으신 우주 만물 앞에 아는 것 하나 없는 We know nothing about the world.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는 것 하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는 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분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는 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 야,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채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어리석은 자가 되시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서로 하나 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어리석은 자가 되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모두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 사람을 높여서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놀랄만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파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분열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름을 높여서 자랑하니까 나는 바울이 최고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 나는 생각이 다른데? 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에 부임하셨던 아블로 목사님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사도 바울과 현 담임 목사이신 아블로 목사님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종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람을 지나치게 자랑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바람에, 뭉치는 바람에 교회는 나뉘고 상처받고 분열하게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잘못인가요? 아니죠. 그럼 아블로 목사님, 현 담임 목사님 잘못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그분들의 훌륭한 점을 자랑하며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역사는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감사하고 자랑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만물을 내게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뿐이지요. 바울이나 아블로나 베드로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모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조금도 자랑할 만한 일이고 자랑받을 일도 아니었던 거죠. 저들은 모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장애인을 고쳐줍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바나바는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이 아닌가 해서 제우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튀어들어서 외치며 소리치면서 했던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헛된 일이 뭡니까? 사람을 높이는 일, 사람을 자랑하는 일, 사람 동상 세우고 그 앞에 절하는 일.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이 고쳐진 겁니다 고백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 역사는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의 개인 능력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루스드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늘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고마운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중에 누군가를 자랑하면, 돋보이게 하면 반드시 그 모임은, 그 나라는 분열합니다. 한 사람 뽑아서 누가 최고 대통령입니다 하는 순간에 망합니다, 공동체는. 그러나 그 모든 대통령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면 모두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면 공동체는 분열해요. 로시모와 삼꼭대기 바위에 새겨진 얼굴 중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제퍼슨 상이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쓴 건국의 영웅입니다. 미국이라면 다 미국인이라면 다 존경할 만한. 그러나 그 토마스 제퍼슨 그분을 상을 만들어서 그냥 바위를 깎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은 하나 되지 못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틈을 잡으려면, 흠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높여서는 안 돼요.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잘한 일이 있을 뿐이죠. 몇 가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짜기 깊다고 사람은 반대 부분이 반드시 그늘이 있거든요. 토마스 제퍼슨이 생존 당시에 흑인 노예를 엄청 소유한 농장주였고 인종차별주의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600명 이상의 흑인 노예를 소유했고 여성 노예와 동침해 낳은 자신의 자식조차 노예로 만든 사람, 노예수를 그렇게 불린 사람. 사람을 높이면 반드시 세상은 분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러시모 산에 새겨진 그의 얼굴을 보면서 경의를 표할 수 있겠지만 그 누군가는 그 산을 볼 때마다 폭파시키고 싶은 비통한 심정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산을 폭파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곤란해지는 거죠. 사람을 자랑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분열합니다. 반드시 언젠가 곤란에 처할 수 있어요. 집안에서도 누구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집사님, 장로님, 와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예전에 한때 우리도 뭘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셀 모임도 막 누구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이었어요. 본인만 모를 뿐이지 항상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사람을 높이면.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 앞에 쓰임 받는 거고 그리고 하나 앞에 귀한 존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높임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개바도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일 것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집안에서도요 아빠 최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 엄마 최고. 누가 최고가 되면 그러면 차등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분열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도대체? 다 소중한 거죠.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누구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인물들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감히 갖다 붙여 평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세상 만물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빨리 할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들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이 우리 자신의 영혼까지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요 세상 만물의 마스터,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주님만이 찬양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일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라 했지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인간 공동체는 저절로 하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부부 갖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일은 저절로 생겨요. 하나님만 너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에 사람은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에서 은혜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는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존재들이다.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실천하며 나가는 교회도 당연히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세상 만물과 그때그때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 그 모든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모든 공동체 화평과 일치를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고요.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고 어떤 탁월한 사람 중심으로 당을 짓고 우리 가운데 있는 특정 인물들을 자랑하면 공동체는 오히려 분열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발 1절만 하라고. 너무 아는 체 많이 하지 않으라고. 솔직히 그대는 모른다고. 이 교회도 모르고 You don't know nothing about me. 내가 누구인지 패스터도 잘 모르고. 근데 그렇게 아는 척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우리 목사는 목사님이 이렇고 교회는 이렇고. What do you know? 그냥 아는 게 없다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1절도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냥 잘 들으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 지혜로 척하고 사람 중심으로 쫓아다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분열해. 좋은 얘기는 엄청 많이 했는데 똑똑한 얘기들은.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늦추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사람을 자랑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와 일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세상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내려놓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사람을 사랑치 않고 세상 만물과 나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만 늘 감사하며 주께만 영광 돌려 언제 어디서나 공동체의 화평과 일치를 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표적을 구하고 누군가는 지혜를 찾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는 매우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마음에 새겨 사람을 자랑하는 대신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자랑하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다투고 분열하는 이 세상에서 화평과 일치를 이루는데 언제 어디서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